MBC 정오 종합 뉴스.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정오 종합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89.77%의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오늘 현충원에서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하며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늘까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내일 결과를 발표하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두 명이 다시 결선을 치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오늘 아침 2학년 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장과 가해 학생을 비롯한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어떤 이유로 난동을 부렸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아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탈취된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유심 무상교체를 시작했습니다. 유심 교체가 늦어질 경우 혹시라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리점 곳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접속 장애를 빚는 등 큰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러시아군에 파병한 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하면서 파병은 작년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이재명 후보가 첫 공식 일정으로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내일 결선 후보 발표를 앞두고 오늘 각자 일정을 소화하며 최종 지지세 모으기에 나섰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 후보로 확정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국민이 행복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또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보수진영 대통령까지 참배한 이유에 대해선 거듭 탈이념, 실용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내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좌우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이 후보는 보수 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부탁해 윤 전 장관이 수락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대선주자로 경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내일로 다가온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앞두고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선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조선, LNG, 방산, 반도체, 원전까지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만나 주 52시간 탄력 적용,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서해수호 영웅들과 최상병 묘소를 참배한 뒤 충북대 학생들과 간담회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고 방위산업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한 총리가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한 총리가 최근 자신에게 연락해 주초에 찾아오겠다고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내일 국무회의가 있으니 이를 지나서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5월 4일까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오늘 핵심 참모인 손영택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이 오늘 오전부터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유심은 가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재고 부족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미 기자입니다.
전국 2,600여 개 SK텔레콤 매장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공식 업무는 오전 10시부터지만 서둘러 유심을 교체하려는 가입자들이 아침부터 몰리며 전국 매장 곳곳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현재 SK텔레콤이 보유한 유심은 약 100만 개. 이 때문에 아침부터 줄을 섰다가 유심이 부족해 발길을 돌리는 이용자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지만 SK텔레콤 가입자가 2,500만 명에 이르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SK텔레콤은 우선 매장 앞 혼란을 줄이고 순차적으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도록 가입자들에게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월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 방문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유심을 교체해둔다는 겁니다. 또 유심을 교체하기 전에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심 부족에 일단 온라인 예약과 보호 서비스로 2차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건데 한꺼번에 접속자가 몰리며 온라인 신청조차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로밍을 하면 귀국할 때까지 유심 교체가 어렵고 유심 안심 서비스에 가입하면 로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해외 로밍 가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출국자 유심 우선 교체를 위해 인천공항의 인력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오늘 오전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교사와 교직원 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중경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경찰차가 서 있고 건물 복도에는 경찰관과 119 구급대원들이 바쁘게 오갑니다. 오늘 오전 8시 36분쯤 이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면서 60대 교장과 40대 특수실무사 등 교직원 4명이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주변 행인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가해 학생을 포함해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이들은 인근 충북대병원과 하나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벌어졌다는 말에 학부모들도 급히 뛰쳐나왔습니다.
걱정이라서 지금 뛰어나온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가해 학생은 범행 이후 학교 앞에서 흉기를 버린 뒤 10여 분 만인 8시 42분쯤 학교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학생이 처음 흉기를 휘두른 곳은 상담실로 알려졌는데 상담 선생님과 말리던 교직원들을 모두 다치게 한 뒤 학교를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고 학교 측은 일단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합니다. 너무 걱정 안 될 것 같고 지금 상태로는 다행스러운 것은 그 장면은 수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고
윤건영 충북 교육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내일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수학급 소속인 2학년 가해 학생을 상대로 흉기를 소지하게 된 이유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북한이 오늘 러시아군에 파병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파병은 지난해 체결된 북러 조약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러시아 군대를 전폭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러시아 파병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우선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했다며 북한군 부대들이 높은 전투정신과 군사적 기질을 남김없이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보당국의 발표에도 러시아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던 북한의 첫 공식 확인입니다. 북한은 이번 파병이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근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의 경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먼저 침공하면서 시작됐지만 북한이 북러 조약의 이행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군 희생자가 생긴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 수도에는 곧 전투 위훈비가 건립될 것이라며 희생된 군인들의 묘비 앞에는 조국과 인민이 안겨주는 영생기원의 꽃송이들이 놓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러시아 군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북러 간 조약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문은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이틀 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 참전을 언급하며 공로를 평가한 이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 탈환 이후 북러 간 합의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병과 탈환의 정당성, 합법성을 부각해 내부 동요를 방지하고 체제 결속에 주력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북러 동맹이 장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5월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가성 대북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7일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직접적인 전쟁 개입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배치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어떤 대가성 지원도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현지 시간 26일 북한군의 참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마친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귀국했습니다. 정부는 7월까지 관세 협상을 끝낸다는 방침인데 이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실무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김장훈 기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2+2 관세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협의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논의 일정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향후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한미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돌입합니다. 실무 협의는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환율 정책 등 4개의 분야입니다. 앞서 2+2 협의에선 거론되지 않았지만 미국은 실무협의에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원령 제한과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한 등을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라고 문제 삼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실무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등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폐지를 목표로 포괄적인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협상 속도에 대해서도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 반면 미국은 협상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미 양국의 협상은 다음 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 방한으로 열리는 고위급 중간 점검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매우 고통스럽다며 상호 윈윈하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영국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를 충격 요법이라고 평가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이 관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데 대해선 미군의 주둔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은 어떤 문제든 비충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으며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도 곳곳에서 불고 있습니다.
막무가내식 관세 정책을 포함해 이딴 권한 남용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집권 2기 출범 100일을 코앞에 두고 실시한 미국의 주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성공적이지 못한 100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도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가 상당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정치를 통해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시도였지만 대중의 평가는 트럼프의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미국 주요 언론사가 연이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CNN이 미국 성인 1,6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1%로 나타났습니다. 60%를 훌쩍 넘었던 2001년 조지 부시, 2009년 오바마, 50%를 넘겼던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CNN은 1950년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100일차 대통령 가운데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관세 정책과 인플레이션 관리에 대한 지지율은 각각 35%로 추락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의 취임 100일 전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합니다. 트럼프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55%, 긍정평가는 39%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혼란에는 부정평가가 67%, 관세 정책에 대해선 64%가 부정적이었습니다. 하루 앞서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4%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부과가 과도한지를 묻자 응답자의 56%가 도를 넘었다고 답했고 61%는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응답자의 76%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층을 포함해 다수의 유권자들이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을 느낀 집권 초반이었다는 게 뉴욕타임스의 총평입니다. 그래도 경제는 트럼프가 낫지 않겠냐는 기대 심리마저 깨지면서 2차 대전 이후 가장 성공적이지 못한 취임 100일이었다는 평가가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 본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업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단기 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경영진의 사기 등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역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 회장과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는데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재산 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MBC 정원 뉴스 주식회사 하나은행 환인제약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엄주원, 안주희였습니다. MBC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18도입니다.